VOA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24일 우크라이나가 최근 탈환한 남부지역 헤르손에 폭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당국을 인용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도로에 피투성이가 된 시신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10월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응급구조대원 3명이 헤르손 지역 일부에서 지뢰를 제거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공개한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수백만 명을 어둠에 빠뜨린 러시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만의 크리스마스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은 이번 주 미국 전역을 매서운 겨울폭풍이 휩쓸면서 25일 현재 최소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8명의 사망자는 추위에 대한 노출과 빙판길 사고, 그 밖에 눈폭풍과 한파 영향에 따라 숨졌습니다. 23일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겨울철 이상기후 현상인 폭탄 사이클론이 몰아닥치면서 140만 가구와 사업체에 정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국 국외항에선 2,386건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번 폭탄 사이클론은 캐나다 근처의 오데오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리오그란데까지 걸쳐 거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미국 인구의 약 60%가 어떤 형태로든 겨울 날씨 주의보나 경고를 받았으며, 서부 로키 산맥 동쪽에서 동부 에팔레치아 산맥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은 섭씨 영하 45도 이하의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북부 도시 버팔로는 22.3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1976년에 세워진 이전 기록 12.6인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암투병 중인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의 가족들이 펠레가 입원 중인 상파울루의 병원에 모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82살인 펠레는 11월 말 상파울루에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에 입원해 그 이후부터 대장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은 이번 주초 펠레의 암이 진행되었다고 밝히면서 심장과 심장 기능 장애와 관련해 고강도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일 펠레의 아들 중한 명이 병원에 도착했고, 펠레의 딸중한 명은 인터넷 사회 연계망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레는 앞서 2021년 9월 대장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펠레의 가족이나 병원 측은 당시 종양이 다른 장기로 퍼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펠레는 1958년과 1962년, 1970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3번 이끌었고, 77골로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역대 최대 득점자 중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이마르가 펠레의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5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내년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국제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에서 영상 담화를 통해 왕 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와 전략적 상호 신뢰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면서 어느 한쪽을 옹호하지 않고 불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으며, 이 상황에서 이기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중국 군함과 러시아 군함은 동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지난 주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성을 논의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것이 세계 안보와 경제 안정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공통점을 찾으며 서로 협력을 추구하고 있지만, 양국 모두 서방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미래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시장과 기술에 묶여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산업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8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로켓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에 전개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백악관이 22일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18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로켓을 시험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올해 39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제는 미사일 대신 정찰위성을 쏘려는 것입니까?
미사일 대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이 정찰위성은 지난해죠. 1월에 노동당 8차 당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통해서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한다. 이런 과업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단계의 시험을 북한이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인데요. 최근에 북한의 이런 전략 무기, 시험 발사, 시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난해 1월에 말씀드린 노동당 대회에서의 국방력 강화 계획, 이것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군사 정찰 위성 개발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초대형 핵탄두를 생산하고 또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또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난해 제시된 이런 국방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에 북한이 이렇게 정찰위성도 발사를 하고요. 또 ICBM 시험 발사도 하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정찰위성을 시험 발사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과 북한 양쪽 모두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라서 하나씩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그 18일 오전 11시 13분부터 두 차례 일단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장소는 그 평안북도 동창리고 로켓은 그 고각으로 발사가 돼서 500km 가량 비행을 해서 동해 떨어졌는데요. 일본 방송은 이 로켓이 이제 최고 고도 550km 그리고 비행 거리는 500km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 그 군 당국은 최고 고도는 밝히지 않고 비행 거리만 그 500km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저희 VOA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VOA를 포함해 그 한국 언론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이 그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이 정찰위성에서 그 촬영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20일 날 이제 담화를 내면서 이 같은 그 언론 보도 이런 것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한 두 가지가 이제 그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비행 시간 그러니까 830초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장비를 사용했겠는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두 발의 운반체를 쌌는데 첫 번째는 그 신호 송출을 했고 두 번째 운반체는 위성 영상 시험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북한은 아마 그 동창리에서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에 앞서서 노동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그 두 발을 쏴서 그 탄두 부분에 아마 그 장비를 실어서 정찰 위성 발사를 시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위성 그 인공위성을 쏴 올리려면 인공위성용 그 로켓을 만들죠. 그래서 로켓을 따로 이제 저 발사를 해서 이걸 쥐고 궤도에 올렸는데 북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아마 그 노동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에다가 탄두 부분에 폭탄을 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용 장비를 심어서 시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렸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하지만 이 같은 것을 북한이 쏜 것은 이제 노동 미사일 같은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주로 그 북한 관측을 레이더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쏜 게 아니라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 있고 이것이 네. 이제 계속 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두 개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을 사용해서 정찰 위성을 시험을 했고 한국은 이것이 어쨌거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정찰위성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과 인천 위성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 데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지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이 정찰위성을 개발하려는 목적 자체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 남측의 핵심 시설을 정찰하고 또 유사시에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인데요. 이번에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북한도 남측의 지역에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군사 위성을 보면요, 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령 북한의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이 사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령 갱도에 굴착 공사를 하면 거기에 흙을 파놓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들이나 장비가 들락날락하는 것이 그대로 관측되고요. 쉽게 말해서 군사 위성을 통해서는 그 위성을 통해서 지상의 자동차 운행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당한 말하자면 해상도로서 정보 역량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북한도 이런 맥락에서 정찰 위성을 통해서 이 남측의 시설들을 정찰하고 또 이를 통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이렇게 위성 사진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북한의 의도대로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북측의 말하자면 정밀 타격 능력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최 기자가 이 북한의 그 촬영이 상당히 그 조악한 수준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국 항공대 장영근 교수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해상도가 정찰 위성이 보통 0.3m, 4m, 0.5m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영상을 찍었다 그래도 해상도 20m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요새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드는 위성 발사에도 이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낯간지럽다는 거죠.
앞서 북한은 15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고체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고출력 고체 엔진을 시험했다는 것인데요. 그 배경을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이제 한마디로 그 새로운 미사일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북한 그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일 그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140톤 포스 추진력을 가진 고체 연료 발동기, 그러니까 엔진 얘기죠. 엔진의 그 첫 지상 분출 시험을 그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에서 이 같은 그 시험을 그 지도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그 발표에서 이제 두 가지가 그 눈에 띕니다.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그 엔진, 북한 말로 하면 발동기 얘기죠. 발동기가 140톤 포스의 추진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이 정도 엔진 추력이면 미국의 그 대표적인 그 ICBM 미니트맨 그 미사일의 그 엔진보다 더 큰 추력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노동신문 등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 크기가 기존의 그 북한이 갖고 있는 화성 17형 ICBM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진 사이즈, 엔진의 크기는 작지만 그 추력은 상당히 강력한 엔진을 개발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고 강력한 그 엔진을 미사일용 엔진을 개발해서 새로운 뭐 ICBM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그 갖고 있는 그 화성 15 또는 화성 17형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냐, 개량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그 이번에 실험한 것이 고체 엔진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ICBM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은 옛 소련 때 만든 건데요. 이것은 그 액체 연료수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쓰려면은 군사용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그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을 움직여야 되죠. 일단 이동을 해서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연료 주입을 하는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은 전부 다 그 정찰 위성을 갖고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그 탐지가 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새로운 고체 연료,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개발해서 훨씬 빨리 이것을 발사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20일 정찰위성에 대한 한국의 평가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5천자 분량의 담화를 냈는데요. 가장 반발한 부분이 바로 이 북한 정찰위성에 대한 평가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요. 주로 한국의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 물론 그 정찰위성 시험 발사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 보도에 대해 입 가진 것들은 다 헐뜯는 소리들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정찰위성 부분뿐만 아니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개발 완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이나 서방권에서는 북한이 그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직 그런 것을 입증한 바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여정은 담화에서 이번에 걱정을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이고 검증을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검증인데 왜 저들이 남의 무기의 신뢰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 김 부부장의 담화는 아주 길게 그 이런 남측 주로 전문가들의 분석 이런 평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말하자면 시험 발사가 예정한 대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김 부부장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곧 보면 알게 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말이 곧 보게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ICBM을 그러면 이제 고각이 아니라 정상 각도로 쏘겠다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까?
한국과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그 발단이 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북한의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재진입 기술 때문입니다. 아, 저희 VOA에도 그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 ICBM을 쐈지만 아, 대부분 그 고각 발사를 했고요. 또 멀리 쏜 경우에도 현지의 그 측량 장비 아, 탐사 장비를 보내서 이것을 정확히 그 계측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이 그 재진입 기술 그러니까 아, 미사일이 아, 발사되면은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무사히 대기권을 그 들어오는 이 기술이 이제 ICBM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술을 아직 그 입증하지 못했거나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예. 대해서도 아, 김여정 부부장이 대단히 그 아, 반발하는 그런 그 담화를 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담화에서 지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곧 보면 알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외부에서는 아, 그러면은 그 북한이 그 ICBM을 고각 발사가 아니라 아, 정상적인 각도로 뭐 30도든 45도든 아, 정상 각도로 그 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아, 관측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한이 이 같은 그 아, 담화를 내놓은 다음에 23일이죠.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그 발사했습니다. 아, 두 발이 한 250km, 350km 비행을 해서 이제 동해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뭐 ICBM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아, 김여정 부부장이 그 정상 각도를 그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아, 사흘 만에 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그 빈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북한이 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 20일 북한이 정상 각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여기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DPRK is poised to undertake additional provoca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몇 달간 핵실험을 위한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났으며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고 말해왔다며 이 정상각도의 ICBM 발사든 핵실험이든 그건 미국이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중대하고 위험하며 심상치 않은 고조,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괴뢰군 깡패 또는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그야말로 막말 거친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 정부와 정부 간 또는 뭐 외교적인 이런 그 발언으로 볼 때 참 그 다르다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어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예, 사실 북한에서 나오는 고위 당국자들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그 대외 성명이나 담화를 보면 비외교적이고 또 막말식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도 한데요.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 북한의 관리들은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런 막말을 담화해서 사용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 그 말하자면 그 정당성을 좀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반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점잖지 못한 내용으로 성명이나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그만큼 적대감이 깊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돌려서요. 미국의 F-22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에 전개된 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F-22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된 것이 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F-22 전투기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세계 최강의 이런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전투기죠. 이런 최근에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시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F-22 전투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도 한국과 함께 역량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무력 시위라고 할 수 있죠. 아울러서 북한에 대한 경고성 기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F-22 이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출동한 것은 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긴장의 수위가 한반도에서 그만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과거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을 보면 2차 대전 때 전쟁 시 같은 경우 수십 대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국 전쟁 때도 공중에서 그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떠서 전쟁을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데, 자, 이 F-22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데 한국에 전개된 것이 뭐 수십 대 수백 대가 아니고 불과 몇 대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가공할 그런 그 공포성 항공기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F-22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그 세계 최강의 전투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의 그 대표적 방산기업이죠. 그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해서 2006년부터 이제 미 공군에 그 실전 배치된 전투기입니다. 한 대 가격이 3억 달러 이상 된다고 그러고요. 미국의 그 5세대 스텔스,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을 갖고 있고 최대 속도가 마하 2, 그리고 항속거리가 3,000km 이상 나가는 상당한 그 전투기인데요. 아마 그 스텔스 기능은 다른 전투기, 미국의 그 F-35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F-35는 한국에도 이미 팔았고요. 그 이스라엘, 또 유럽에도 이제 미국이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F-22는 미국이 동맹국에는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전투기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전투력, 그 능력,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 F-22가 어느 정도 그 강력하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 F-22가 그 처음 개발되고 2006년에 미국 사람들도 이것이 그 어느 정도 그 강력한지 그 모의 전투 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미사일이나 그 기관포를 쏘는 게 아니고 모의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F-22가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던 F-15, F-16 이런 그 기존 전투기들하고 모의 공중전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F-22 한 대가 그 F-15, F-16 144대를 격추하고 본인은 한 번도 격추되지 않은 이런 기록을 낳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야말로 이것은 그 기존 전투기를 모두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 세계 최강의 그 전투력을 가진 전투기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좀 대단하네요. 자, 이번에 F-22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에 전개된 것이 지난달 열렸던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했고요.
예.
또 같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전략 자산을 추가 배치하거나 또는 상시 배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올해 들어서 특별히 또 급증을 하고 또 북한이 이제 핵 무력 그 법제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위협의 강도를 계속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이
네.
때문에 이제 한국 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뭔가 좀더 확고한 말하자면 그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각의 이런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 전략 자산의 전개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 국방장관들이 SCM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대비 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어떠한 도발에도 여기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은 22일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agner is searching around the world for arms suppliers to support its military operations in Ukraine. Today we can confirm that.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이 민간 용병 회사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판매했다. 이것이 좀뭐 다른 보도하고는 좀 다른 거, 이제 새로운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에 넘긴 무기가 이런 것이다. 보병용 로켓하고 미사일이다.
예.
이렇게 이제 미국이 파악하고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보병용 로켓 그리고 미사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과다하게 사용해서 러시아 측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달에 그이 무기들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앞서서 미국 측에서 나온 그 발언들 또는 보도들, 북한이 이제 전달했다거나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정황이었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난달이죠. 11월 달에 인도한 것이 파악된 것으로 미국은 그렇게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과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발표를 부인을 했는데요. 북한은 뭐 특별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그 미국 정부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언론 보도 그리고 백악관이 이제 이것을 그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러시아의 그 민간 용병 회사죠. 그 바그너 그룹이 그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것이 소문이다, 억측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을 했고요. 북한도 그 백악관 발표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본 도쿄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도쿄 신문이 그 전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그 철도를 이용해서 러시아에게 무기를 그 제공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 당국이 황당무계한 모략이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그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미국의 그 발표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된 무기의 종류, 보병용 로켓, 미사일 이렇게 그 적시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일본 도쿄 신문도 철도를 이용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그 개설되어 있는 철도를 이용해서 전달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러시아 측 발표를 보면 앞서 그 무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과거 그 러시아가 북한에 그 인력을 그 수입해서 전후 복구를 하겠다 이런 보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보면 아마 그 미국과 그 일본의 이 같은 보도가 사실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북한의 무기 수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요. 그러면 또 어떤 형태로든 제재 조치가 좀 따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그 북한과 바그너 그룹과 무기 거래를 그 비판을 했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그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이 수출하는 것은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고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대주는 것 이것을 그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아마 그 모종의 그 조치 제재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 최근 북한에 지금 무기 공급 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추진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발사한 거고요. 예. 최근에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의 비공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떠한 조치도 결정이 나지 못했는데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계속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일단은 결의안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의장 성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예.
의장 성명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상임 이사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 다수결의 말하자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그 맥락에서 이제 의장 성명을 결의한 다음으로 강한 의사표시인 것이죠. 이것을
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이제 시간도 지난 시점에 미국이 이것을 또 추진하고 있는 이런 맥락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한번 부각시켜보려는 그래서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하고 찬성했던 이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핵실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 북한이 올 초부터 핵실험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7차 핵실험 그러면 이제 예, 금년도 다 갔는데요. 2023년 그 계획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그 올 3월부터 아, 한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그 핵실험장 그 갱도복구에서 5월에는 다 그 핵실험 준비를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 지난 한 6, 7개월 동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외부 전문가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어, 왜 북한이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지 왜 이렇게 그 망설이고 있느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그 두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 중국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그 동북아 아, 상황에 그 안 좋은 중국의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아, 이것을 그 하지 말라고 아마 그 아, 의사를 표현을 했고 아, 북한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이 하나 그 해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의 그 뒷감당력입니다. 북한이 아, 핵실험을 하면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얻어야 되는 거 있는데 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치를 대가는 많고 얻는 그 것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뒷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있는데 어느 쪽 얘기가 맞든 간에 어쨌든 핵실험 문제는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 문제가 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이 정찰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 소식 또 미국의 F-22 전투기를 한국에 전개한 내용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아름다운 미국 여성, 프랑스에 살 때 엘리자베스 멀로가 얻은 별명입니다. 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미모가 뛰어나기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전임 대통령 부인 돌리 메디슨과 비교되면서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5대 퍼스트 레이디 엘리자베스 멀로를 소개해드립니다.
1795년 2월 어느 날 아침 화려한 마차 한 대가 파리 시내를 가로질렀다. 마차가 파리교의 한 교도소 앞에 멈춰서자 호기심에 가득 찬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윽고 마차 문이 열리더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라파이에트 후작 부인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네, 이 여성은 바로 제임스 멀로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멀로였습니다. 당시 라파에트 후작 부인은 프랑스 혁명 정부에 체포돼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미국은 라파에트 후작 부인이 처형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메리 워싱턴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제임스 멀로 페이퍼즈의 편집인 Daniel Preston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Lafayette, of course, was a great hero in the United States.
라파이에트 후작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라파이에트는 처음에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는데요. 혁명이 점점 과격해지자 환멸을 느끼고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라파이에트 후작 부인은 귀족이니까 가족과 함께 체포돼서 교도소에 갇혔는데요. 친척 중에 몇 명이 처형됐고 라파에트 후작 부인 역시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라파에트 부인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특히 제임스 멀로는 독립혁명 중에 라파에트 후작과 함께 싸웠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라파에트 부인을 구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라파에트 후작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제임스 멀로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를 교도소에 보내서 라파에트 부인을 만나게 한 건데요. 가능한 가장 크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 공사 부인이 라파에트 부인을 만나러 왔다는 얘기는 금세 퍼져갔고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프랑스 혁명 정부는 얼마 뒤에 라파에트 부인을 석방했습니다. 사실 당시 프랑스에서 화려한 마차를 타고 호위병도 없이 교도소에 간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 멀로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서 용기를 낼 줄 알았습니다.
제임스 멀로가 결혼했다. 미소 짓는 젊은 비너스를 데리고 도시를 벗어나 롱아일랜드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1786년 한 대륙회의 의원이 동료 제임스 멀로의 결혼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미의 여신 비너스에 비유될 정도로 멀로 부인은 아름다웠습니다.
She was from New York City. Her father was a merchant.
엘리자베스는 뉴욕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상인이었는데요. 그렇게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꽤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법에 맞게 글을 잘 썼고요. 프랑스어 교육도 받은 것 같고 피아노도 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산층 가정의 여성이 받았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코트라이트와 제임스 멀로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당시 대륙회의가 뉴욕에서 열리고 있었거든요. 아마 두 사람이 같은 사교 모임에 나갔고요. 그러면서 만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만으로 17살, 제임스는 그보다 10살 위인 27살이었습니다. 제임스 멀로는 새 신부를 데리고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에 정착했는데요. 결혼한 다음에 맏딸 일라이자가 태어났고요. 나중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더 얻었는데 아들은 두 살도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제임스 멀로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행정부에서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됐는데요. 초기에 미국은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대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794년에 엘리자베스 멀로는 남편을 따라서 프랑스에 갔는데요. 아름다운 미국 여성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고 라파에트 후작 부인을 구하는데도 큰 몫을 했던 겁니다.
Well, she was a very beautiful young woman. She was 25 when they arrived.
엘리자베스 멀로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죠. 제임스 멀로 역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만나본 사람들이 다 제임스 멀로를 좋아했는데요. 아름다운 부인을 둔 것도 멀로가 정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다 세련됐고 고상했죠. 꽤 근사한 부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역할은 남편 제임스 멀로의 직책에 따라서 바뀌었는데요. 연방 상원의원, 버지니아 주지사,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 영국 주재 미국 공사를 거친 제임스 멀로는 제임스 매디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요. 1816년에 미국의 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멀로 대통령 부인은 우아하고 뛰어난 여성이다. 대통령 부인이란 자리에 걸맞는 매력적인 정신과 기품 있는 태도를 갖췄다.
1817년 3월 제임스 멀로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한 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부인 돌리 메디슨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새 퍼스트 레이디에게 실망하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멀로는 돌리 메디슨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대니엘 프레스턴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돌리 메디슨은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방문하는 걸 좋아했고요. 연회를 여는 것도 좋아했죠. 멀로 부부 역시 백악관에서 많은 연회를 열었지만 엘리자베스 멀로는 좀 더 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 사회 부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죠. 확실히 돌리 메디슨과 엘리자베스 멀로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리 메디슨 같은 스타일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멀로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또 돌리 메디슨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멀로가 하는 식이 더 낫다고 생각했죠. 멀로 대통령 부인은 최고급 검정색 우단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과 팔을 드러내 아주 아름다웠다.
머리는 부풀려서 높이 올렸고 공작새 깃털로 장식했다. 목에는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젊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미모가 뛰어났다.
네, 1825년 백악관에서 열린 세해전야 연회에 참석한 한 손님은 엘리자베스 멀로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엘리자베스 멀로가 여왕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멀로 부부는 유럽 궁중처럼 좀 더 형식적인 분위기를 선호했고요. 대중에게 좀 더 기품 있고 고상한 태도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멀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둘째 딸 마리아가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마리아의 결혼은 백악관에서 치러진 첫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데니엘 프레스턴 박사는 말했습니다.
신문에 결혼식 소식이 실리긴 했는데 아주 짤막했죠. 누구누구가 언제 어디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석 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멀로 부부는 가족 중심이고요.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직계 가족만 모여서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워싱턴 정가 사람들이 좀 불쾌했죠. 워싱턴은 좁은 사회였고요. 어떤 중요한 사교 모임이 열린다면 다들 참석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멀로 대통령 딸 결혼식에 대해서 워싱턴 부인들 사이에 꽤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피로연을 열어야 했죠.
대통령 부인 시절에 엘리자베스 멀로는 건강 때문에도 행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확실히 좋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뭐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증세가 대략적으로만 묘사가 돼 있고 그 당시에는 의학 지식도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때는 호흡기 질환처럼 묘사됐고 어떤 때는 심한 두통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간질에 시달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건강 이상에 대한 얘기가 영국에 있을 때부터 나왔는데요. 1806년과 1807년 그 즈음에 제임스 멀로가 영국 주재 미국 공사로 나가 있었는데 그때쯤부터 호흡기 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성기관지염에 시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생제가 나오기 전이니까 한번 기관지염에 걸리면은 완전히 회복하기가 힘들었죠.
전임 퍼스트 레이디 돌리 메디슨에 비해서 좀 더 형식적이고 위엄을 갖추려고 했던 엘리자베스 멀로. 그렇다면 2대 존 애담스 대통령 부인 애비게일 애담스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애비게일 애담스는 남편의 정책 자문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정치에 깊이 관여했는데요. 엘리자베스 멀로는 어땠는지 다시 데니엘 프레스턴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애비게일 애담스 정도는 아니죠. 애비게일 애담스는 남편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애담스 부부처럼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기 어려운데요. 엘리자베스 멀로가 남편의 피은지를 복사하는 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멀로는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부부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많이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부인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대 존 애담스 대통령의 부인 애비게일 애담스는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엘리자베스 멀로 역시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은요, 배짱이 두둑하고 필요하다면은 상황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1825년,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난 제임스 멀로 부부는 버지니아 오크힐에 정착했습니다. 백악관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엘리자베스는 5년 뒤인 1830년 9월, 6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남편 제임스 멀로 역시 1년 뒤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부인 엘리자베스 멀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24일 우크라이나가 최근 털어낸 남부지역 헤르손에 폭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당국을 인용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도로에 피투성이가 된 시신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10월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응급구조대원 3명이 헤르손 지역 일부에서 지뢰를 제거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공개한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수백만 명을 어둠에 빠뜨린 러시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크라이나인들만의 크리스마스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 메시지로 우크라이나의 무의미한 전쟁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보내는 연례 메시지에서 10개월간 지속된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올해 86살인 교황은 이날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신자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신자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성베드로 성당 중앙 발코니에서 한 연설에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둡고 추운 곳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있을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우리는 모든 전쟁이 굶주림을 야기하고 식량을 무기로 이용하여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이 배급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정치인들부터 시작해 음식을 오로지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은 이번 주 미국 전역을 매서운 겨울 폭풍이 휩쓸면서 25일 현재 최소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8명의 사망자는 추위에 대한 노출과 빙판길 사고, 그 밖에 눈폭풍과 한파 영향으로 숨졌습니다. 23일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겨울철 이상기후 현상인 폭탄 사이클론이 몰아닥치면서 140만 가구와 사업체에 정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국 공항에선 2,386건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번 폭탄 사이클론은 캐나다 근처의 오드오에서 멕시코와 국경을 따라 리오그란데까지 걸쳐 거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미국 인구의 약 60%가 어떤 형태로든 겨울 날씨 주의보나 경고가 발행됐으며 서부 로키 산맥 동쪽에서 동부 에발트 지하 산맥대까지 기온이 평균보다 크게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은 섭씨 영하 45도 이하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북부도시 버팔로는 22.3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1976년에 세워진 이전 기록 12.6인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암투병 중인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의 가족들이 펠레가 입원 중인 상파울로의 병원에 모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82세인 펠레는 11월 말부터 상파울로에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에 입원해 대장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은 이번 주 초 펠레의 암이 진행되어 있다고 말 밝히면서 심장과 심장 기능 장애와 관련해 고강도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일 펠레의 아들 중 한 명이 병원에 도착했고 펠레의 딸 중 한 명은 인터넷 사회 연계망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레는 앞서 2021년 9월 대장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펠레의 가족이나 병원 등은 당시 종양이 다른 장기로 퍼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펠레는 1958년과 1962년, 1970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3번 이끌었고 77골로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역대 최다 득점자 중 한 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최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이마르가 펠레의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김현규였습니다. 12월 25일 일요일 BOA 저녁방송 모두